제13장 고린도전서 12장의 몸과 사역의 길 동역자 집회 11번째 시간 1948년 4월 18일 주일 오후 3시 장소 상해 합동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몸 한 몸 한 영 계영동 형제 형제님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워치만니 형제님 고린도전서 12장은 성경에서 상당히 뛰어난 부분으로 성령과 몸의 관계를 계시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시멘트 벽돌을 사용합니다. 이 벽돌은 겉으로는 중국의 벽돌과 같아 보이지만 그 안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벽을 쌓을 때 먼저 시멘트로 이 벽돌들을 가득 채운 후 밖에서 시멘트를 발라 이 벽돌들을 잇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받아들인 것이 성령이요 밖에 하빌의 성질 역시 성령입니다. 마치 시멘트 벽돌 속에 시멘트가 있고 밖에 발라진 것도 시멘트인 것과 같습니다. 안팎의 성질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 안으로 침례받았고 한 영을 마셨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넣어진 것과 후에 우리에게 더해진 것이 같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우리를 함께 연결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몸이 하나인 것은 성령이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는 몸으로부터 나오며 지체는 많으나 여전히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의 근원은 몸이요 몸으로부터 많은 지체들이 산출됩니다. 그런 다음 성령은 또다시 이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연결시킵니다. 마치 벽이 많은 벽돌들로 만들어지고 또한 이 많은 벽돌들이 함께 하나의 벽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합일은 동심에 있지 않고 하나의 성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는 성령을 마셨고 밖으로는 성령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일입니다. 지체로서 우리는 몸으로부터 나와서 몸으로 돌아갑니다. 뒤에서 봐도 하나의 몸이요, 앞에서 봐도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몸 안에 있음. 이러한 합일에 근거하여 몸에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의 운행은 몸 안에서 발견됩니다. 성령은 개인의 능력일 뿐 아니라 더욱 몸의 능력입니다. 몸의 봉사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면적인 것이고 몸은 하나님 앞에서 입체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개별적인 사역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복음은 온 교회에 의해 전해져야 하며 모든 일도 교회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혹 개인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의 사역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몸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몸의 실제를 만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때 한두 형제만으로는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은 개인에게 주어지며 사람은 한 보따리의 성령의 능력을 집에 가지고 가서 조금씩 조금씩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몸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몸으로부터 나와서 또한 몸으로 돌아갑니다. 몸의 입장에 서 있음. 우리는 우리가 먼저는 지체이며 침례 안에서 함께 연합한 후에야 한 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몸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의 지체가 되기를 좋아해도 당신은 지체이고 당신이 하나의 지체가 되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한 지체입니다. 당신이 만약 개인의 입장에 서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침례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몸은 하나에서 나와서 결국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각 사람들이 만약 몸의 입장에 서 있다면 일은 훨씬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이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의 육신은 처리하면 할수록 처리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몸 안에는 개인의 생명이 없고 단체의 생명만 있습니다. 머리와 몸에 위배된 어떤 것도 이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몸 안의 풍성. 많은 풍성들이 다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몸이 있으면 빛은 자연히 오게 됩니다. 몸은 빛이 저장된 곳입니다. 몸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빛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오늘 몸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인도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눈이 아니라면 당신은 무슨 방법으로 보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몸 안에는 또한 공급이 가득합니다. 개인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몸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개별적인 한 지체로서 존재한다면 당신에게 기능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 안에서는 당신에게 기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으며 그들의 기능이 당신의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은 물건을 만질 수 있고 발은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지체들을 서로 건축되게 합니다. 몸 안에서의 사랑. 주 형제가 몸 안에서의 사랑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사랑은 몸 안에서만 표현됨. 워치만니 형제님. 개인이 스스로 사랑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랑은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말합니다. 오직 몸 안에서만 당신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랑 안에서 나타난 것이지 교리 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은 몸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29절은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보았겠지만 자신의 몸을 때리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의 사랑을 가질 때 다른 이들에게 참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몸 밖에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을 권면할 수 없지만 사랑 안에서는 그를 권면할 수 있습니다. 몸 밖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참된 말을 할 수 없지만 몸의 사랑 안에서는 그에게 참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몸 안에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직 몸 안에라야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몸 안에서 사랑함. 성경 안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올바른 위치에 두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올바른 위치에 두면 그것들은 아주 쉽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몸 안에서는 사랑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며 이 제사장 직무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교파 안의 한 교우에게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다음 주에 그는 당신의 말을 듣고 목사에게 당신이나 나나 다 제사장이므로 우리 모두가 성찬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즉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말은 어떤 곳에서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도를 말하지만 몸은 소홀히 합니다. 그럴 때 즉시 거기에 혼돈이 있게 됩니다. 인도는 몸 안에 있는 것이며 사랑 역시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옳은 결과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몸 안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위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동안 나는 돈에 대하여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약 한 형제에게 필요가 있다면 나는 모자를 벗어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이전에 다른 입장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몸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몸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묻는 것은 자신에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몸입니다. 오직 여기에서만이 사랑이 있고 권위가 있으며 또한 육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몸 안에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거나 실족해 하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길과 사역의 길. 위트니스리 형제님. 교회의 길과 동역자들의 길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노선을 실행함. 교회와 사역의 합일. 워치만니 형제님. 우리 가운데의 길에 관해서는 1937년에 이미 말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지방교회와 사역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노선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1장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시작됩니다. 지방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에 먼저 교회와 사역의 차이를 주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교회와 사역의 합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전후 시점의 문제에 있었지 진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시점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먼저 예루살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며 교회의 출발점은 사역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먼저 교회가 있고 그런 다음 사도와 선지자 등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과 바울은 열두 사도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순서는 먼저 주님이 높이 올려지시고 그런 다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가 산출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거기에서 말한 선지자에는 엘리야가 포함되지 않으며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다른 사도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형성 이전의 것이요 하나는 교회 형성 이후의 것입니다. 복음서 안의 베드로는 교회 형성 이전의 베드로이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교회 형성 이후의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는 먼저 교회가 있고 다음에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교회가 있고 후에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먼저 사역이 있고 그런 다음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사도가 있고 연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으며 그런 다음 거기에 집사와 장로가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먼저 집사가 있고 그 후에 장로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집사가 되고 후에 장로가 됩니다. 먼저 음식 봉사가 있고 연후에 치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보통 교회의 그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장로와 집사가 있었고 또한 사도도 있었습니다. 사역은 집중되고 열매는 흩어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빌립만이 사마리아로 보내졌습니다.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 우리는 마땅히 모든 빌립을 내보내야 합니다. 오늘날 동역자들은 함께 모여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형제 자매들은 내보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이들은 각지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이주하지 않는다면 핍박이 우리를 몰아낼 것입니다. 이 몇 년 동안 각지에서 소그룹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역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직업을 위해서 각 지방으로 이주했는데 지금은 곳곳에 다 소그룹 집회가 있고 곳곳이 다 새롭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당초에 동역자들을 내보낸 것을 주의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지방 교회들의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역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역의 안목은 외지를 향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원칙에 속합니다. 안디옥은 사역을 산출하는 교회의 사례인 반면 예루살렘은 교회를 산출하는 사역의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의 길을 취하기 위해 돌아와야 합니다. 나중에 몇몇 지방 교회들이 안디옥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땅에 있는 몸을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이 땅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선지자 등이 교회를 산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양면의 원칙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면으로 교회는 사도를 산출해야 하고 한면으로 사도는 교회를 산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 두 방면에서 동시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앞에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한면으로는 사역을 집중시켜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형제 자매가 주님을 믿자마자 그들에게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핍박이 올 때에야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 길이 있게 됩니다. 사역의 보고. 다음은 사역에 관한 보고입니다. 큰 집회 장소를 지음. 상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상해교회는 어떤 길을 취해야 합니까? 최우선의 문제는 집회소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지 않으려면 몰라도 지으려면 상당히 크게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바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므로 형제 자매들은 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큰 집회 장소 이외에도 사역을 다섯 지방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북, 양사포, 법조개조남, 복회로, 신해 등입니다. 상해는 인구가 420만이고 거기에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복조는 인구가 32만밖에 안 되지만 최근에 1,000명이 들어와 그들을 돌볼 길이 없습니다. 각자가 낳고 기름. 사무상의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데려와 복음을 듣게 한다든가 초신자를 돌보는 것 등입니다. 당신이 인도한 친척과 친구는 당신 스스로 계속 돌봐야 합니다. 당신이 인도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대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강대에 있는 사람은 속임을 당할 수 있지만 당신은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형제 자매들이 다 가서 그들의 친구들을 데려온다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당신이 가장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하다면 거짓 믿는 이 또는 거짓 형제가 가만히 들어오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후 보다 성숙한 형제 자매들은 그를 돌보는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때로 5명, 10명이 한 사람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그가 헌신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형제들이 당신을 책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집회에 왔는지 그의 가정 상황은 어떠한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 형제가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가서 보충 수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형제, 만약 당신이 보충 수업 해주는 책임을 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집회에 오지 않았을 때 당신은 앉아서 휴식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나 초신자를 돌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가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함. 보다 기본적인 또 하나의 사역은 곧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위나 명예가 얼마나 높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낮아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낡은 물건들, 예를 들면 해진 옷, 해진 양말 등을 모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꿰매고 빨고 다림질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불러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참을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느 날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낡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낡은 것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한 교회가 영적인 가르침만 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모두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을 돌봐야 하고 모두 초신자를 돌봐야 하며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초신자를 세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초신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3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많은 기본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기, 성경 읽기, 기도, 자신을 드림, 과거를 끝냄, 재물을 다루는 법, 집회, 찬송 등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0 내지 60 항목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전한 적이 있는 말씀을 거듭 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만나가 매일매일 다르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제에 있어서 엄격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그들이 실행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동역자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기도문과 같은 죽어있는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교회의 봉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몸의 일이므로 각 사람이 다 봉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권하면서 그들에게 할 일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뭔가 할 일을 주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다 일할 때 한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역의 모형. 나는 상해 교회가 열려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역은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인도하며 또 어떻게 보내는지를 실제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장차 상해와 복주에서도 어느 정도 영적인 성취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초신자를 돕는 정도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2주. 2주의 문제는 형제 자매들이 공과를 얼마나 배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합당하게 배웠습니다. 이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신자를 도울 때 사무적인 일과 영적인 양면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온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초신자를 다루는지를 안 후에야 그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다른 교회들을 비평만 하는 대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이렇게 보내어진 형제 자매들이 모두 똑같은 발자취를 따르고 높은 표준을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는 사람은 올 수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자유로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교리에 있어서만 초기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만약 철저하게 생활과 실행에서 초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켜져야 합니다. 동역자들이 먼저 자신을 헌신해야 하고 형제 자매들 또한 그들의 경력을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을 가진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이 먼저 그들 자신을 절대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동역자들의 헌신이 절대적일 때만이 그러한 헌신이 직업을 가진 형제 자매들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